저 이름은 레이고요. 이곳 윌링턴 교회의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스페셜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Under the Big Top이라는 이벤트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주 금요일 밤에는 굉장히 흐리고 또 추울 수 있고 걱정했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벤트가 끝나는 8시까지의 날씨는 너무나도 괜찮았고요. 그 이후부터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렸고 천둥번개가 쳤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찬양드립니다. 1,300여 명의 그 어린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모두 다 안전하게 잘 언더 더 카운터탑을 즐길 수 있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놀랍도록 감사드립니다. 많은 아이들이 캔디와 초콜릿을 가져서 그것을 먹고 그날 밤 잠을 잘 들지 못했다면은 저의 잘못 아니고요. 저희 키즈 미니스트리의 그런 노력과 노고로 그큰 행사가 너무나도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 시리즈인 거룩한 의식과 권리,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진정 사랑해야 할 식탁입니다. 모두 자리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전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그대로 서 계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로 열겨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오로지 주님만을 우리의 선한 목자이므로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자리에 잘못 앉아본 적이 있습니까? 캐나다의 결혼식 피로연에서는 그 식장 입구 근처에 좌석 배치도나 테이블 플랜이 놓여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표는 하객들의 배정된 테이블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 좌석표로 피로연 만찬 동안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교제하게 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객들의 테이블과는 별도로 주인석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신랑과 신부, 그리고 그들의 들러리들이 앉습니다. 결혼식 날 하나님 앞에서 서로 언약을 맺은 사람은 오직 신랑과 신부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객이라면 감히 신랑의 자리에 앉을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며 신부 자리에 앉는 것은 더더욱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자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앉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한 오직 그 한 사람을 알고 그들 그와 서로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잘못된 자리에 앉는 것, 즉 잘못된 사람들과 교제하고 잘못된 영적 실체와 연합하는 그 가능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신실한, 진실한 사랑을 반영합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을 진심으로 사랑을 했고 그들은 바울의 영적인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이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8장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해오던 결론에 이릅니다. 지난주 6절에서 10절에서는 우상에 바친 음식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과 또 모압 신들을 섬기던 예외와 관련이 있음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서 22절에서는 바울이 바로 이 논의의 핵심 문제인 이 주제를 다루는 근본 이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테이블에 앉아야 하며 영적 실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순진한 그런 믿음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경고를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전도에서 피하라라는 단어를 두 번째로 사용한 부분입니다. 처음 사용된 것은 성적 부도덕함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성적 부도덕함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가능한 한 빨리 멀리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들에 대해서는 경계선에서 놀면은 안 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서 성적 부도덕함에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영향받지 않으면서 우상 숭배에 얼마나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가능한 한 멀리 도망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인들은 혼란스러웠을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그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 시대에는 한 종교에만 전적으로 헌신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신들과 여신들을 함께 섬기곤 했습니다. 이러한 관용과 혼합주의가 그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혼합주의란 서로 다른 종교, 문화 또는 사상체계가 섞이거나 결합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에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적 영향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신들과 여신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의 신전은 도시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이 신들을 섬기는 것은 일상생활의 일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로디테, 아폴로, 아르테미스, 아스클레오리피스, 포세이돈, 제우스 그리고 그들의 황제 등이었습니다. 정말 일상생활의 일부였습니다. 정부의 업무나 시민의 어떤 축제, 상인의 조합, 사교 모임 등 모든 영역의 신들의 예배가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삶의 모든 분야마다 그것을 관장하는 신이나 여신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삶의 모든 영역이 신이나 영적 존재에 의해 다스려진다고 믿는 나라나 종교적 배경에서 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유익을 얻기 위해 그에 맞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희생을 바쳤습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인 성공, 연애 관계 또는 신체적 치유,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영적 인도나 보호 등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예배 행사들에 참여하는 것은 도시의 결속력과 번영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일으킨 것은 예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 로마 사회 체제 속에 수류탄을 던지는 것 같은 그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전의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면 사람들은 그를 따돌리고 조롱하고 배척하며 수치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혼합주의적 이와 같은 혼합주의적인 정신은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자신의 필요에 맞춰 만든 개인적인 영적 길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영적 길은 아마도 여기 보시는 이 다이어그램과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중심에 자신을 둡니다. 만약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기독교와 연결되어 있다면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죄사함 정도의 그런 유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명상, 요가, 원주민 영성, 뉴에이지 스승, 라이프 코치, 타로카드 읽기, 재정 전문가 등의 다른 통찰과 방법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것은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특별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런 식으로 매니지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아마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 이야기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명상을 하거나 타로카드를 보거나 뉴에이지 구류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 재단에 우상을 두지도 않습니다. 즉 이런 이야기는 다른 문화, 다른 시대, 그리고 다른 사람에 관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팀 켈러의 우상에 대한 정의를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과 상상력을 사로잡는 그 어떤 것이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그것에게서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다. 다시 말해 우상은 우리의 정서, 생각, 에너지를 사로잡아서 하나님보다 더 필수적인 존재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아 오직 하나님만 차지해야 할 공간을 차지하는 그 모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보다도 더 많이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신을 중심에 두고 단지 종교적 부분만 예수님께 맡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다른 영역에서는 다른 영역에서는 다른 전문가들, 또 다른 권력, 다른 가치체계가 지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 권력, 가치체계는 결코 영적으로 중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것들조차 숭배의 대상으로, 즉 우상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은 평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나 교육이나 직업, 관계, 가족, 스포츠팀,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돈은 지위나 사회적인 승인 또 통제를 위해서 우상화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맨몬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돈은 우리가 좀 더 돈에 지배되고 항상 계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 같은 경우에서 그리고 직업이나 그런 관계 같은 곳에서도 똑같습니다. 즐거움과 성공, 안정감 여러 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그 사역, 봉사조차도 지위나 사회적인 승인, 통제를 위해서 이것 우상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윌링던의 사역이냐 아니면은 예수님이냐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은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다른 전문가들, 권력, 가치 체계가 그것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들은 때때로 예수님보다 더욱더 생생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을 섬깁니다. 우리 마음의 우상은 예수님보다 더 갈망하는 그 무엇입니다. 그것은 어떤 대상이나 사람에 대한 과도한 집착입니다. 이러한 우상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서 만약 그것들을 잃게 된다면 삶의 의미 자체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결코 영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영혼을 공허하게 만들고 그 어떤 것도 삶에 대한 갈망을 진정으로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영혼의 다이어그램은 어떨까요? 고린도 교회의 경우 바울은 그들의 이성과 분별력에 호소합니다. 15절 말씀에 분별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하노니 내가 하는 말을 스스로 믿고 판단하라. 바울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2절까지 그는 7개의 수사적인 질문을 던지며 깊이 있는 성찰로 초대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이성적이고 통찰력 있으며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맞나요? 틀렸나요? 물론 맞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몇 가지 다른 식탁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의 다른 식탁인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식탁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축복의 자는 유대인의 유월절 식사 마지막에 마시는 잔이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손님이 잔을 들어 감사기도를 하고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유월절 식사에서 행하신 행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5절 말씀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 초기 기독교 기록에 따르면 이 관습은 초대교회에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주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참여가 두 번 등장하고 또 참여자가 두 번 등장하며 나눔이라는 단어도 두 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공동체적 영적 연합의 실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만찬에서 누구와 연합하는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잔, 우리가 떼는 떡, 우리는 여럿이지만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느니라. 이 축복의 잔을 마신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 잔은 우리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을 상기시켜주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분의 피로 맺어진 연합된 관계가 존재함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우리는 이 잔을 통해 그분과 연합된 관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떡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6절 후반 보시면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바울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나누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하는 공동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자신을 단순히 관찰자로만 둘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만찬에서는 믿는 자와 그리스도 사이의 독특한 관계가 더 굳건해지며 동시에 다른 성도들과의 하나됨도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주님의 만찬은 단순한 빵과 포도주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서로 간의 연합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예배 행위입니다.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떡이 하나요 우리가 여럿이니 한 몸이니 우리는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여럿인데 어떻게 한 몸이 되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몸으로 세례받은 존재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주님의 만찬에서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때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선포하고 확증하는 행위이며 이 연합을 통해 서로와의 일치와 연합도 확인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고 우리는 서로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정말로 이것을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만찬은 예수님과 교회 가족과의 영적 결속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순간으로 우리가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추고 주님과 다시 교제하며 언약의 서약을 기억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감사하며 그분의 기쁨과 평화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만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고린도 거리 끝에 있는 신전의 연회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놀랍게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귀신의 식탁이다. 그는 더 자극적이고 강한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귀신의 식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째서 바울은 이렇게 급진적인 표현을 썼을까요?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연설가인 아일리스 아리스타이데스는 이집트 신 세라피스의 교제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이 신에게 바치는 제사 안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가장 진정한 교제에 참여하며 그를 제단으로 초대하고 손님이자 주인으로 지정한다. 신에게 예배와 감사를 드린 후 그 신에게 재물을 바칩니다. 이제 이 제사 행위에서 음식의 소유권은 그 신에게 이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그 신, 즉 식사의 주인과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어떤 친목 식사가 아니라 신과 손님 사이의 영적 결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친목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그런 중요한 결속이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렇게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 구절은 육체를 따라 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가 그들의 우상 숭배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5, 6절에서 아론은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백성들은 그 이방의 제단 앞에 앉아 먹고 마셨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에도 그들은 모압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 앞에 앉아서 먹고 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제단에 자신을 결속시키며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그 결과는 참혹한 타락과 멸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바울은 이미 8장 4절에서 우상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신들의 형상에 불과하다고 확언했습니다. 성경은 우상을 인간이 만든 것, 눈과 귀와 입이 있으나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하는 무생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영적 실체들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을 예배하면 결국 그 우상처럼 되어갑니다. 그렇다면 그 배후에서 작용하는 영적 실체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우상들은 단순히 참되신 하나님을 흉내낸 불량한 모조품이 아닙니다. 그들은 귀신의 세력을 대표합니다. 20절에서 바울은 신명기 32장의 언어를 인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의 우상 숭배를 시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백성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등을 돌렸고 그들을 지탱하고 구원하신 반석을 잊고 결국 귀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언제 이런 일들을 저질렀을까요?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예수로는 곧은 자, 올바른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단어는 이스라엘을 비꼬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경험한 후에도 여전히 거짓 신들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편안함과 안전함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를 향한 경고가 아닐까요?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멀리하고 그분보다 더 원하는 것들에 마음을 줍니다. 우리는 명예, 재산, 권력, 쾌락의 우상과 그 뒤에 있는 귀신들을 그 거짓말에 굴복을 하며 그 결과 그 귀신들에 의해 눌리고 압도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귀신적 현실을 무시하고 영적 지식으로 문제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재물은 가장 어둡고 위험한 존재들에게 바쳐집니다. 어떤 이교도의 우상에게 바치는 제사든 간에 그것은 곧 귀신과의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아주 많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최근 동남아시아의 사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마푸는 예수님을 믿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세례 전날 그녀는 친구를 방문하러 갔습니다. 그녀의 친구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녀의 친구가 사는 대나무 집에서는 영혼을 불러내는 전통의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딸이 매우 아팠기 때문에 그들은 무당을 불러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들 사이에서는 놀랄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마프의 친구는 의식의 중요한 부분인 우상들을 식탁 위에 놓고 무당은 영혼을 불러 병든 소녀의 몸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소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마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녀는 집 밖으로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영들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만약 주님이 유일한 살아계신 하느님이시고 능력과 전능을 가지신 분이라면 제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마친 후 마프는 다시 집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친구는 그녀를 올려다보며 너도 무당에게 보호를 부탁해야 해. 너의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아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프가 오직 예수님만 따르기로 한 결정이 그녀의 자녀들을 영적 공격과 병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었을까요? 마프는 결국 맞지 못해서 무당이 자신을 위해 영들을 불러내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무당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거센 바람이 대나무 집 안을 휩쓸었고 무당이 사용하던 두 개의 우상이 쓰러졌습니다. 방 안의 모든 의식용 촛불도 꺼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마프는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며 어떤 영이나 악한 세력보다 더 강하신 분임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마프는 오직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사례를 통해 여러분께 영적 전쟁을 잘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캐나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친구들과 함께 이런 스피리추얼 영적인 어떤 경험에 대해서 나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영적 체험의 결과로는 두려움이 남는 걸로 여러분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귀신적인 세력은 서로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우리는 우상에게서 돌이키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만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영적인 이런 우상들과 이런 관계 가운데에서 도망치라고 계속 피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상과 함께 자랐거나 아직 집안에 우상을 두고 계시다면 저는 다른 저희 교회 목사님이나 라이프 그룹 리더 또는 성숙한 저희 신자에게 조언을 구할 것을 권합니다. 종종 우상은 가족의 역사를 상징하곤 합니다. 우상 숭배는 여러분 삶의 중요한 의식들에서 필수적인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생, 졸업, 결혼, 장례, 수학, 축제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화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을 배운 성숙한 신자와 함께 대화를 해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서서 그 주님을 구한다면 그분께서는 여러분들께 영원한 평안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귀신들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특별히 우상 숭배에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즉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열정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욕망을 채워주겠다고 약속을 하며 가치관을 바꾸는 모든 것에 집착을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빼앗으러 오며 결국에는 여러분을 파괴하려고 옵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십니다. 본문의 마지막 두 구절은 세 번째 주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21절 보시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주 예수님의 잔을 마시면서 동시에 귀신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이 두 대상과 동시에 연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방 신전의 식탁에 앉는 것은 내가 마련한 식탁에 앉는 것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중립적인 참가자로 앉을 수도 없습니다. 귀신들은 여러분을 더럽히고 파괴하기를 원하며 여러분을 덫에 빠뜨리고 삶을 난파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 가능한 한 빨리 그곳을 떠나십시오.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은 다른 어떤 영적인 언약과도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상 숭배가 기독교 신앙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식사일 뿐이야. 이거는 일시적인 관계일 뿐이야. 그냥 운동일 뿐이야. 그리고 이건 그냥 조언용 카드일 뿐이야. 이거 그냥 할로윈일 뿐이야. 하지만 이런 영적 순진함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바울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특징짓는 죄된 감정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그들의 성공과 성취를 부러워합니다. 또한 분노, 원망, 혐오, 무가치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그분의 사랑, 거룩함, 권능을 반영합니다. 성경의 처음 다섯 권인 이 모세오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질투에 대한 모든 언급은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지키시는 의로운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한가, 하나님만큼 강한가입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판단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단순히 의로운 심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이시고 또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헌신을 받을 자격이 있으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을 보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직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가능하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식탁에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라는 칭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우리가 그곳에서 거할 때에 그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거할 때에 우리는 지금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분리되지 않고 주님 안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단 하나의 커밋먼트, 연합입니다. 실제적인 그 우상 숭배는 결국은 우리를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행복해 하고 만족시키게 하고 채운다라고 하지만 결국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공허함 뿐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우리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가운데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 악한 자로부터 구원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식탁에 앉아서 그분과 그분의 백성과 연합을 할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께 축복받고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선한 좋은 영역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은혜로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살 때에 그렇게 우리 안에 그분의 거하심은 다른 그런 어떤 현실보다도 더욱더 은혜롭고 안전하고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 어떤 현실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사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생생하게 느껴지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선포하신 이 진실, 진리 앞에 아버지 겸허히 주님께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런 우상 숭배 것들을 멀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쉽게 가라앉고 그리고 그것들을 따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그 다른 것들을 다른 사람들 그리고 다른 우상들을 믿고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성령으로 저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엔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해 주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 말씀을 화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시고 그러는 동안 저희 찬양팀이 찬양을 앞쪽에서 할 것입니다. 저희 목사님과 라이프 그룹 리더 그리고 엘더분들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의 임재가 주님을 도와줄 것을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부담이나 힘든 일을 가지고 신경 쓰고 있다면 앞쪽으로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